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021년 3월 27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묵상할 차례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의 서사시와 같아서 극적인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사건, 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맨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지나가게 하시고 뒤따르는 애굽 군사들은 수장시키신 사건, 또 하나님의 손으로 돌판에 십계명을 써서 주신 사건 등등이 그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확인하시는 것도 극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묵상한 말씀 기억하시면은 하나님은 지금까지 20장서부터 2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법도와 율례를 주셨습니다. 먼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하셨는지 회고하게 하는 역사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자들인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등등의 것들을 요구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구원자이기에, 그리고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기에, 너희는 나를 너희의 주로 영화롭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신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구원의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구원하신 분과 맺는 언약입니다. 물론 어떤 언약도 발효되기 위해서는 쌍방이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입니다. 20장서부터 23장에 언약의 조건들이 기술되어 있다면 24장에는 그것이 어떻게 비준되었는지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언약에 관한 말씀인 동시에 하나님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보시면은 모세의 일행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1절을 보시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나를 예배하라.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세만 성산에 올라오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을 동행하고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누구와 같이 올라오라고 하시는가? 첫 제사장이자 대제사장인 아론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또 아론의 뒤를 이을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각 부족을 대표하는 70인의 장로들 이들과 함께 올라와서 예배드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들조차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2절을 보면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이들이 산에 올라오는 것은 허용하셨지만 자신과는 거리를 두게 하시고 중재자인 모세만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사장과 장로들을 통해서 예배하고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만 가까이 할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들어가는 것은 가공할 만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겁니다. 물론 오늘날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은 오늘이나 예전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예배 인도자로서 몇 가지 중요한 책임을 맡기셨는데, 그의 첫 번째 책임은 하나님의 법, 곧 언약의 말씀을 읽어주는 것이었습니다. 3절을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모든 말씀, 영어 성경을 보면 All the words of the Lord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The words라고 번역한 거, 사실은 열 단어를 가리킵니다. 십계명, 열 단어를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All these words 하는 거, 이게 십계명을 가리켰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전했다고 하는데, 율례, 이거 laws라고 되어 있는데, 십계명 다음에 주신 많은 사례법들, 이거를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율례, 십계명 다음에 주신 그 모든 사례법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의 상황에 대한 자세한 규정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봤듯이 노예에 관한 규정, 개인적인 상해, 재산의 손실, 사회 정의 등등에 관한 많은 규정들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과 기타 법들, 곧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 앞에서 읽어준 겁니다. 그 다음 무엇을 했는가? 4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고대 모든 언약들은 다 기록했기 때문에. 일단 조건에 합의한 후에는 써놓아서 바꾸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출애굽기 19장서부터 23장에 최초의 사본이 되었을 겁니다. 그 다음 제사를 드리고 모세는 다시 또 하나님의 모든 법을 읽었습니다. 7절을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모세는 3절에서 이미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했는데 다시 백성에게 낭독해서 듣게 한 겁니다. 확인하게 한 겁니다. 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죄된 백성은 자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매번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은 한번 듣는 것으로는, 가끔 듣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이미 한 말씀을 또 하고 또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남침례교단 신학교 다닐 때 채플 시간에 설교 본문이 한결같이 깁니다. 성경 여러 곳으로부터 말씀을 읽습니다. 그 남침례 교단의 장점입니다. 물론 많은 주류 교단 교회들을 보면 설교 본문은 대단히 짧고 그에 대한 인간적인 해설이 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율법을 읽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하고 약속했습니다. 3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한번 하는 것으로 부족해서 7절 후반부에서 또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준행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성령이 소수에게만 임했고 그것도 종종 잠시만 임하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소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만큼은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하는 각오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하는 각오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실제 삶에서 믿음과 육신이 연약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마음 중심에서만큼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각오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리이다 하는 진실한 결단과 각오가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준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와는 달리 오늘날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이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결단과 투지와 의지로 할수 없었던 것들을 성령님께서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언약이 얼마나 진지한 언약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피로 봉인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모세가 해야 했던 두 번째 중요한 겁니다. 모세는 율법을 읽은 후 제사를 드렸고 그 다음 언약의 확인으로 피를 뿌렸습니다. 4절 후반부서부터 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청년들을 보내어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톤에 담고 반은 단에 뿌렸더라고 합니다. 여기 청년들을 보내었다고 합니다. 아직 제사장들을 임명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또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원어 표현은 그리고 모든 영어 성경은 번제를 드리고 소로 화목제를 드리게 했다고 번역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두 번째 읽은 후 제물의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리면서 말합니다. 8절을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이 있기 오래 전부터 심지어는 성막이 있기 전부터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는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먼저 동물 전체를 태우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모두 태워드리는 완전한 속죄와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대가가 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과의 화평을 의미하는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는 동물을 화염에 태우지 않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그릴해서 저녁 식사로 먹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로 드리는 동물을 그릴하기 전에 먼저 피를 빼서 큰 양푼에 담아 뿌리는 겁니다. 반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반은 언약서를 읽은 후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왜? 첫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피를 흘리는 죽는 대가를 치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나라들 간의 언약도 그랬지만은 하나님과의 언약도 이거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거룩한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백성만이 설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대신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제단과 자신들에게 피를 뿌리지는 않습니다마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합니다. 또 로마서 5장 9절을 보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기에 하나님 앞에 설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첫째,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기를 기뻐하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하고 고백할 뿐 아니라 실제로 준행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마다 늘 십자가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음으로 늘 거룩하신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